숨은 신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숨은 신을 찾아서는 지난 두 번째 시간에 목차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목차에 따르면 그 제2장은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들. 그런데 신에 관한 일반적인 표상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탐구하도록 촉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은 서구에서 신에 관한 논의가 아테나의 신과 예루살렘의 신이라는 태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3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이게 한 묶음입니다. 요거를 한 묶음을 한꺼번에 얘기하려니까 조금 이게 분량은 적어도 그냥 압축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3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철학개론 가지고 뭐 장황하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러합니다만은 우선 아테나의 신과 예루살렘의 신 이게 사도행전 신약성서 사도행전 17장 여기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아주 골수 유대교도였죠. 그러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아생전에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는 일종의 그 사도 컴플렉스랄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라 좀 재미있는 그러니까 인간 바울로는 좀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데 또 조지 슈타이너가 쓴 그 레슨스 오브 마스터 이 책을 보면은 나자렛 사람 예수 인간 예수죠. 예수를 가리킬 때 나자렛 사람 예수 나자렛 예수 그 노래 성서 아니 찬송가도 있잖아요. 뭐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일어나 걸으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나자렛 사람 예수를 크라이스트로 즉 주 그리스도로 변형시킨 사람이 바울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느님의 교회까지 받게 한 사람이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일했다는 것, 그게 이제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쓴 바울서간이라고 하는 편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열등감과 자부심과 뭐 하여튼 그런 기묘한 정서들의 복합체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력하게 준 것입니다. 줍니다. 사도행전 제15장 지금 설명하고 있는 17장 이게 왜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냐면 일단 사도 바울로의 이 편지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문헌들이에요. 성서에 들어있는데 기독교 성서에 들어있다고는 해도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문헌들이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를 좀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테나이에서 기원한 히랍철학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읽고 되게 중세철학을 그냥 엉벙덤벙 건너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중세가 흔히 하는 말로 중세 천년에 그냥 그게 신학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굉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 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런 것들을 융합한 나쁘게 말하면 대충 끼워 맞춘 사상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끼워 맞추다가 안에서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기독교에서 기원한 것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유가 일합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변형시킨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는 아주 그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철학으로 딱 들어오는데, 근대철학의 벽두에 서 있는 데카르트도 벌써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행전 17장 이 부분은 아테나이의 신과 예루살렘의 신, 즉 아테나이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아테나이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어떤 진리에 대한 논의와 예루살렘의 신, 즉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에 관한 논의가 서로 만나서 뭐 격렬하게 싸움을 붙든, 대화를 진지하게 하고 뭐 우호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든 간에 이 만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서양 철학에 관한 입문서 이런 것에는 이게 꼭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독교도라서 이런 걸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가 그 아테나이로 갔을 때, 그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로마 철학 아니냐? 로마 철학인데 아테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지배하는 영토인 아테나이에서 그 얘기가 오고 가는데, 말하자면 히랍 철학의 흐름 속에 있는 학문들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모두가.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18절에서 바울로가 예수와 그의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보고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는 모양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테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선전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약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약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신들이라고 이해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라는 게 그냥 이게 국적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즉 출발점 자체가, 제일 원리가 다른 그런 이야기구나 할 때 다른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나라의 신들, 이렇게 말을 해요. 신들. 아테나이 사람들은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예, 그건 이제 제 4장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벌써 여기서 충돌이 생기죠. 바울로는 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신들에 대해서 말하죠. 말하는 대상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처음에는 만나기를 아고라 광장에서 만나는 게, 시장 바닥에서 만났는데, 본격적인 대화는 아레오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없겠소. 우리가 듣기에 당신은 생소한 말을 하는데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 광장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제 만나긴 했는데 설명을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장소가 아레오파고요. 아레오파고는 이제 중간 지점이죠. 다시 말해서 신전이 있는 게 아크로폴리스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고라이고, 그 중간 지점이 아레오파고 법정이에요. 이 지점이 중요한 지점이죠. 인간이 있을 수 없는 곳, 그게 아크로폴리스고, 그 다음에 인간만 있는 곳, 그게 이제 아고라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신, 또는 영원한 법칙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 법정이죠. 이 성서 사도행전 17장에 쓰여진 이 방식이 그냥 대충 여기 있다 저기로 갔네, 뭐 카페로 옮겨서 얘기나 좀 해볼까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아주 분명히 그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들을 살펴가면서 보여줘가면서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지점이죠. 경전들을 읽을 때는 이런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적어두었듯이 아레오파고, 여기 아이스킬로스의 3부작 드라마 오레스테이아의 마지막 작품에 에우메니데스, 즉 자비로운 여신들에서 오레스테스가 자기 엄마를 죽였잖아요. 바로 그곳이 이제 신문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스토아학파 사람들하고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를 거기로 데려간 것은 그냥 대화와 토론을 한 게 아니라 일종의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설명을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전도해 주시오가 아니라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설명이라는 말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인과관계를 밝혀서 얘기하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러면 바울로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그냥 믿으세요라고 밖에 말 못하죠. 그래서 한쪽은 설명을 요구하고 한쪽은 믿음을,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를 요구하니까 서로 겹치는 지점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바울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카인의 디다케. 네, 카인의라고 하는 새로운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새로운이라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에서도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한 그 죄목이 새로운 신을 믿는다.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이거는 자기네들의 전통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죠.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에 그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면 새로운 가르침을 들여왔다. 카이네, 카이나 이렇게 카이나 다이모니아를 저 사람 새로운 영적인 것들 그렇게 불러요. 이 가르침이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계에 왔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새롭다고 하는 것은 뭐 기존에 우리가 뭐 사용하고 있던 무슨 저희 상품이 있는데 그게 개량된 뭐가 나왔다. 그래서 신상품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이런 의미를 가져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그 17장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굉장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철학과 신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 당신이 가르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없겠소?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죠? 알려줄 수 없겠소. 카인의 디다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좀 아는데 좀 이렇게 개량된 것인가? 또는 신상품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히랍 아테나이 세계에서 이것은 도대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점에서 그러냐. 바울로는 예수가 사람이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말했어요. 그럼 이건 설명이 안 되죠. 히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바울로에 따르면 예수는 신이고 동시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히랍적인 사유에서는. 그런 점에서 인간은 히랍의 그 서사시나 이런 걸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죽은 운명의 인간, 필멸자, 필멸자 인간인데 되사놨다? 그런데 신이야.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이라면 불멸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 그러니까 인간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로는 필멸자이고 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로는 불멸자잖아요. 신은 불멸한다. 인간은 필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 나중에 삼위일체 교리에서 생겨나게 될 그 수많은 모순이 딱 여기서 충돌하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라는 건 조금 제가 건방지게 단순화해서 말을 해보면 예루살렘의 신과 아테나의 신, 즉 예루살렘의 가르침 디다케와 아테나의 디다케 두 개가 만났을 때 도대체가 화해가 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지금 바울로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아테나이에서 만났을 때 생긴 것과 똑같은 그 화해 불가능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봉합하고 얼기설기 일단은 봉합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니카이아 공의회에서도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게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가서 결국 니카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되고 그래도 조금 남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 451년인가요? 칼케돈으로 가게 되죠. 그 거의 500년 가까이에 걸쳐서 그 이후에 논쟁을 벌여서 만들어내게 되는 삼위일체 교리. 그것이 사실은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아, 이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지겠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예감을 하게 한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고민해봤자 제 고민이 없는 건데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접합을 시켰을까? 아테나이의 철학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존재고 가르침은 정말로 생소한 낯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물 가지고자 했죠. 그노시스를. 그런데 바울로가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대답을 안 해주니까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수에 대한 알물 가질 수는 없었어요. 왜? 바울로는 그노시스를 요구한 게 아니라 피스티스를 요구했거든요. 믿음. 알미 아니라 피스티스. 그런데 히랍 사람들은 피스티스를 고급의 알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고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진짜 중요하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아테나이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노시스가 제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섣부른 억측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초창기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적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미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리 영지주의가 영어로 표현하면 그노시즘이잖아요. 그노시즘. 이게 그노시스. 히랍어 그노시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신비한 분위기도 좀 있고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적어도 이치에 들어맞는 증명은 못해도 말이라도 되는 증명은 못해도 말이 되는 있잖아요. 그런 설명 위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노시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희랍적인 전통 위에 서 있는 그런 종교 체계입니다. 그런 충돌들이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 일어나게 될 충돌들이 벌써 이 지점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갖게 되는 그런 충돌, 의문점 그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생겨나게 된 거죠.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개론의 첫머리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은 어쨌든 이치에 따져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학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이치에 따져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섣불리 또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이 늘 고민인데 그런 고민들이 최초로 등장했던 장면, 좀 문헌 기록으로 나온 장면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4장 아테나이의 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